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초대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여시고 부족한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성도님과 직접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또 어떻게 제 말씀을 받아들이시는지 또 반응도 보면서 이렇게 나누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일단 동영상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아쉬움을 먼저 전하고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방향이 설정되고 또 선교적 교회로 또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어제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선교적 교회는 결국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뭐그 교회가 선교적으로 이론이 잘뭐 잡혀 있고 선교적으로 원리를 논하며 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거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각자의 삶에서 매일매일 선교적 삶을 삶으로써 그분들이 이제 흩어졌을 때의 선교적 교회이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의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이지만, 먼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는 반드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그 선교적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요. 대체로 이 선교적 교회가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그 선교의 일을 교회가 함께 겸손히 동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는 항상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가서 소외되고 방황한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제 그런 신앙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 멀티플라이하는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의 차원에서는 복음이 분명히 드러난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원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아주 분명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우선 좀 재미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셨을 때 짜장면을 짜장면답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짜장면을 짜장면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기 지금 썰어놓은 신선한 오이일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구수한 냄새가 지금 풍겨나오는 짜장일까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지금 따끈따끈하게 지금 삶아져 있는 짜장면 국수일까요? 자, 이세 가지를 잘 보시고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겠는가를 보십시오. 당연히 짜장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식당을 갔는데 짜장면 집을 갔는데 주인이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냥 짜장이 동이 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 정말이에요? 아우 멀리서 왔는데 하면서 그러면 뭐가 또 있을까요? 할 때 주인이 저기 손님 그 짜장이 떨어졌지만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그 고추장이 참 맛있습니다. 이 고추장으로 비벼드릴까요?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전을 해서라도 또 다음 짜장면 집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추장으로 비벼서 짜장면 대신 드시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막 침이 이렇게 돋고 그러네요. 고추장으로 비벼서가 아니라 짜장으로 비벼서 침이 돕니다. 자 여러분 짜장면 집에서의 본질은 짜장이죠. 네. 짜장 없는 짜장면 집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할 때 답이 금방 나올 수 있겠죠.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삶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중심에 복음이 차지하지 중심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 상당히 시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죠. 그분은 시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설교 제목도 그래요. 낙엽이 떨어진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뭐 그 아주 그런 그 아주 그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또 많은 그 생각을 하는 그리고 많은 감성적인 그런 아주 여러 가지가 겸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그분 밑에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지만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은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저는 복음을 어디에서 받아들였냐면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 선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몇 달이고 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분명히 복음 제시를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접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는 손현보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분이 그 강도사로 이제 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부산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뭐 전체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인들 숫자가 많지 않은데 한 20,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한 것 같습니다. 남전도회에서 전도사님, 강도사님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그 매달 모이는 그 남전도회의 그 아주 중요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 강도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회원들에게 회계가 보고를, 총무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우리 복수리가 잘 자라서 체중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복수리가 누구냐면 그 강아지를 구입을 한 겁니다. 식용 강아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총무가 맡아서 키우면서 이제 살이 토실토실 오르도록 해서 이 남전도의 연중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이제 그 한참 더울 때 복시리를 잡아서 이제 먹는 겁니다. 이게 이 남전도의 연중 행사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강도사님이 그걸 보고 아니 남전도회 전도회 전도하라고 세운 남전도회에서 연중 행사 중에 최고 행사가 이거라고 막 한숨을 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여전도회에서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갔더니 여전도회에서 김을 파는데 그 경상도 그 사투리로 아주 심하게 막 그 서로 이렇게 막 막 언성을 높이면서 왜 돈을 김을 가져갔으면 제때 수금을 해서 돈을 납입을 해야지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느냐 막 싸움 아닌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강도사님이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일을 왜 지금 여전도에서 이렇게 김을 팔고 있습니까? 이 김을 누구한테 파는 겁니까? 그리고 김을 이걸 지금 왜 이걸 때문에 싸웁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회원들이 강도사님 우리가 이렇게 김을 팔아서 교회에 뭐 숟가락 젓가락이고 이렇게 물품을 장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남전도에는 남전도에 들어 여전도에는 여전도에 들어 참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전도하라고 세우는 기관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해가지고 이분이 목회 생명을 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아침에 강단에 서서 아예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예, 뭐라고 했냐 오늘부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없애버리겠습니다. 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대신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함으로써 이제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1,000명 이상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큰 교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비전을 크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깔깔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저 강도사님이 젊어서 뭘 모르시는데 우리 마을에 살아있는 모든 영혼의 숫자를 합쳐봐도 300명이 안 되는데 무슨 1,000명 교인이 나오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교회 이름도 바꿔서 세계로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결국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 중심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니까 부산에서 20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까지 생겨가지고요. 교회가 2,000명, 3,000명 큰 교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의 중심에는 복음이고요. 성도의 사명에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뭐냐? 그럼 선교적 교회는 선교 원리를 논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구성된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적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복음에 입각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 제 생각에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상반부에서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하반부에서 성도의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의 배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거의 다 이 구절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배경은 좀 달라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 문턱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골자를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라는 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조건부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홀리한 백성이 되어서 성스러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약을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십계명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김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그러면 정체성이 무엇이냐,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성경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아이덴티티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뭐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일렉션이라는 말을 써요. 일렉션, 우리 칼빈주의에서 아주 잘 쓰는 단어가 일렉션이죠. 그런데 일렉션을 잘못 이해를 하면 프리빌리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렉션, 내가 먼저 선택받은 이유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을 받은 이유는 일렉션, 선택을 받은 이유는 privilege, 특권이 아니라 purpose,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election은 purpose, purpose는 service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그 읽은 그 책 중에 한국의 그 성결교단의 원로이신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 기억으로 정진경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그 자서전이죠. 그 책을 읽어보니까 청년 때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6.25 때 이제 북에서 그 괴뢰군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분이 있는 마을을 다 이제 뒤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그 청년을 이제 사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괴뢰군이 이마에다 대고 이제 청년 정진경 목사님 이마에 대고 이제 권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머리 위로다가 비행기가 슉 날아가더라는 거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보니까 그 비행기가 미군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괴뢰군이 화가 나가지고 막 탕 탕 탕 쏘는데 그걸 권총으로 어떻게 이걸 맞히겠습니까? 못 맞췄죠.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괴뢰군이 막 씩씩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넌 내 차례라 하면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탄알이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클릭 클릭 하는데 이게 방아쇠가 총알이 없어요. 그러니까 괴뢰군이 화가 나더니 가라 이놈아 하면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진경 목사님이 그냥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하필 그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 비행기가 위로 확 지나가고 그걸 막 쏴대고 말이죠. 총알이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결국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그분이 많이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받음이 특권 누림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음이 이제는 목적대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뭐 특별한 뭐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우는 그 순간순간까지 나는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로열 프리스트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로열 왕같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왕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당당하게 나와라.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자,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 민족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면서 그냥 구원 받았다고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고 예배자로 나가는 과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어서 함께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표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도덕적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are a holy n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리된 사람들이다. 네. Holiness, holiness라는 말의 사실 그 어원을 돌아가 보면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sinless한 그러니까 아무런 죄 없는 sinless한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sinless 덜 죄를 짓는 그렇죠? 네, 단어를 띄어서 sinless 한 단어고 sinless 두 단어 네, sinless는 아니래도 sinless 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죄 짓는 건 마찬가지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교회를 오나 교회를 오지 않으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분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래도 더 나은 겁니다. 그만큼 더 나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더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성결된 모습으로 보여야 되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의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세길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물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번역되기 때문에 영어로 treasured possession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그 나의 어떤 자산을 말할 때 동산, 부동산 이런 개념이 있어요. 부동산 그러면 땅, 또 뭐 건물, 집 이렇게 부동산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길라는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동산, 움직이는 포세션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보물인데 동산의 보물이라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손안에 넣으시고 보호하시지만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보내실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treasured possession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dedicate해서 보내시는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20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그때 이제 딸 셋이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다섯 식구입니다. 짐을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짐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뭐 가방으로 한 일곱 여덟 개로 다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한 가족이 함께 살다가 선교지로 떠나는데 짐을 다 정리를 하니까 그냥 백으로 일곱 여덟 개면 다 끝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저는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제 책들은 나중에 박스로 오기는 했지만 그걸 이제 뭐 살림은 아니죠. 자, 그렇게 보니까 제가 야,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도 우리의 그 물건을 줄일 수가 있구나. 그냥 다섯 식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냥 백으로 한 일곱 여덟 개 가방이면 다 되는구나. 참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고요. 선교지에 가니까 이제 제가 속해 있던 단체가 OMF라는 선교단체였는데 침대도 살 필요가 없고 소파도 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어요. 다이닝 테이블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 그 OMF 선교사들의 창고가 있는데 이전에 쓰던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쓰다가 이제 그 창고에 넣어놓고 가면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선교사가 또 쓸 만큼 쓰다가 또 다시 창고에 넣어놓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집을 렌트해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썼는데 그 가구는 다 OMF에 속해 있는 것이고 OMF에서 빌려서 쓰다가 다시 또 선교지를 떠날 때는 도로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도 떠났던 때처럼 이제 가방 몇 개에 우리 모든 그 빌롱잉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돌아왔어요. 안타깝게 제가 필리핀에서 4년밖에 선교를 못했습니다. 오래 가 있을 마음이었고 사실 가서 첫 4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그 나라 문화, 언어 뭐 배우고 뭐 온갖 모기 뭐 이런 모기와의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더위를 다 겪고 거기 또 마닐라의 트래픽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한번 나갔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 4시간, 5시간도 걸리고 이러는 데인데 어쨌든 그걸 이제 다 견디고 또 그 따갈록도 꽤 이제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따갈록도 꽤 한 것 같아요. 4년을 뭐 살았으니까. 그 웃기는 이야기지만 따갈록이 왜 따갈록이냐면 이 듣기가 굉장히 따가워요. 그래서 따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따갈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배우고 했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저를 파송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돌아오게 됐죠. 우리 가족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그 한 1, 2년을 살고 나니까 말이죠. 놀랍더라고요. 타운하우스를 이제 그 빌려 가지고 살았는데 그 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타운하우스에 살게 됐는데요. 아니, 1, 2년 사이에 그 타운하우스를 꽉 채우더군요. 아니, 그 일곱 여덟 개 가방으로 줄이는 건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또 늙히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벌써 이제 돌아온 지가 16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좀 창피할 정도지만 그동안에 축적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또 한 차례 또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이제 가라, 가서 저희 가서 나의 뜻을 펼쳐라 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너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짐이 많아요. 동산, 부동산 짐이 너무 많아요. 선교적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못 살아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아요. 뭐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투자한 데도 많고 여기저기 지금 뭐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에 참 존경할 만한 그 커플이 한 분 계신데, 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분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우리 제 목회서신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7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한 3년 전이죠? 네, 3년 전에 저한테 오시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저희가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연세에 어떻게 선교지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면서 선교지로 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중남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남미의 어느 나라를 선택을 했는데, 그 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70이 다 된 그 노인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1년 동안 풀 이머전으로 스페니쉬를 배웠어요. 그 연세에 충분히,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 통역 세울 필요 없이 그대로 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스페니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여기 토론토에 근역에 있는 그 집을 처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모든 수익금을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남미에 있는 한 나라에 땅을, 15에이커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옆에 직업학교를 또 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참 정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이에는 손주들과 더불어서 정말 인생의 어떤 황혼의 마지막 꽃을 피우며 정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 나이인데 말이죠. 본인의 집을 팔아서 거기에 아예 그냥 뼈를 묻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서 세길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프로텍션 안에서 언제든지 보내실 때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너무 일을 벌려놓고 말이죠.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니까 어느 세월에 선교적 삶을 살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교적 삶의 네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왜 선택을 받았는지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명한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해서 이제는 예배자로의 세움을 받았고, 나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인도해서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를 분명히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이제는 분명한 헌신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제는 쓰임받기 위해서 순종할 것이냐, 이런 네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부에 너희는 하면서, 너희는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는 영어로 말하면 purpose clause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는 목적입니다. 목적. 이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fourfold identity를 주셨느냐. 이는 so that라는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주셨느냐. 정체성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분의 원더풀 라이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 그런데 선포라는 게 그래요. 선포라는 게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선포할 때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선포할 때는 이게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당에서 선포할 때 그 예배가 흘러 넘쳐 나와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것이 예배가 이제는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그러면 예배는 선교를 만들고 선교는 또 예배를 낳고 다시 돌아서 예배는 선교를 낳고 이 계속해서 영원한 사이클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이요 찬양하란가요? 예, 그런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예,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Why does mission exist? 왜 선교가 존재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의 명쾌한 답은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 not.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교지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예배를 넘치게 하다 보면 그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이 선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선교, 예배, 예배, 선교, 선교, 예배, 계속해서 영원한 사이클, 퍼페추얼 사이클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적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이 지금 여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우리 초대성학교회, 초대교회도 그렇겠지만 초대성학교회는 매년 그 정월 초가 되면 우리 시니어들을 우리 전체가 그냥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이렇게 일주일씩 같이 선교를 하고 옵니다. 참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여러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제 아이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여러분 뭐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선교적 삶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좀 오늘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삶과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환대라는 단어 우리가 좀 그렇게 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환대적인 삶, 그러면 life of hospitality, hospitable이란 그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는데요, 환대적인 삶을 살면은 우리가 좀 더 선교적 삶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좀 열고 선교적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은요, 지금 굳이 내가 저만 뭐 외지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삶을 열고 나의 또 매일매일의 루틴의 삶을 열 때에 내가 환대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특별히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참 그분들도 그렇고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자가 3만 명을 넘어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3만 명. 자, 이 숫자가 한번 우리가 감을 한번 잡아볼까요? 3만 명. 그러면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되는 숫자예요. 3만 명.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북한에 좀 구호물자도 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힘들어요. NGO를 통해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UN 제재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자기 발로 온 사람들만 3만 명인데 한국 교회가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알고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의 좀 어느 분량의 그 에너지를 이분들을 환대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요, 북한 선교는 앞날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저는 환대적인 삶의 예를 들기 위해서 북한 선교와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에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캐나다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북한에서 여러 루트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나 뭐 이게 몽고나 이런 루트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왔다가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 캐나다로 온 사람들이죠. 캐나다로 들어올 때에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의 그 여권을 다 찢어버리고 마치 엊그저께 북한에서 탈출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캐나다로 들어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한때는 수십 가정의 탈북민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정리됐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가 이제 한국 정부와 핑거프린팅 공동 어떤 이런 그 계약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계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는 이 저 탈북자들이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여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알고 난 다음에는 캐나다 정부가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뼈 있는 말을 하고 갔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거기서 사시지 왜 이걸 뭐 여권까지 다 속이면서 와가지고 마치 금방 북한에서 탈출한 것처럼 해가지고 와서 여기선 또 이렇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아니 두 번 짐을 싸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는 격이 되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정착해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 보니까 탈북자라고 왕따를 당하는데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나름대로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들하고 사실 몇 년만 살면은 북한 사투리를 다 없애고 그냥 뭐 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말도 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그런 걸 다 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이제 좀 사귀기 시작을 하면서 탈북민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난 이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또 한 번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해서 또 이렇게 오게 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많은 가정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고요. 이제 그분들이 몇십 가정이 생기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역을 세우는데 구역을 이분들을 따로 구역을 만들까 하다가 고민하다 그렇게 하지 말자. 기존 구역에다가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집어넣자. 그래야 이분들이 캐나다의 또 이민자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별명이 쌍둥이 엄마예요. 쌍둥이 엄마인데 참 그분은 신앙이 참 돈독해졌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많은 탈북자들은 받는 데에는 익숙한데 주는 데에는 좀 덜 익숙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쌍둥이 엄마는 주는 데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분은 와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부엌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보면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간 것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와서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을 텐데 막 교회에다가 막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막 이렇게 물건을 사서 드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여기 와서 너무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차별 그런 걸 전혀 여기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나도 그래서 나도 내 몫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북한 선교한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3만 명의 탈북자들을 정말 내 가족, 내 친척처럼 생각하고 내 삶 속으로 녹아 들어오도록만 했다면 여러분, 이 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38선이 이제 뚫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들고 갈까 할 때 이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은 제일 먼저 갈 사람들이에요. 왜?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환대적인 삶을 사십시오. 환대적인 삶.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좀 잘 챙기자는 거죠. 뉴저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갈 마음 없으십니까? 그래서 환대적인 삶을 살면서 정말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면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뭐 요즘도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하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직접 매주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저기 다른 도시에 사는 목사님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 보내달라, 예? 그 노방 전도 매년 여름마다 하는데 보내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 다 사용하실 것이고 가가고 문 두들길 때 사용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경우는요,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는 건 이단들이나 전도를 해요. 요즘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제는 삶을 보여주고 삶을 나누고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삶, 환대적인 삶이야말로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의 그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볼 때 제일 좀 이렇게 귀감이 되는 한 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우연히 이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그 토론토 근역에 야지디 족이 와 있는데, 난민들이 와 있는데 좀 토론토 근역교회가 좀 돕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왔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야지디족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말 안타깝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시리아 북쪽 지방에, 또 이라크 북쪽 지방에 사는 고대 종교, 아주 독특한 고대 종교, 혼합 종교예요. 그 페르시아의 배화교에서 많은 것을 따오고, 또 기독교에서 많은 것을 따오고 이슬람교에서 많은 것을 따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 야지디즘이라고 말하는 종교를 이제 세워서 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ISIS가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침입을 한 민족이 바로 이 야지디족입니다. 그래서 야지디족이 사는 데에 완전히 그냥 들어가서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3시간의 시간을 주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겠느냐, 아니면 야지디즘으로 남겠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개종하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랬더니 스스로 자기들의 땅을 파게 만들어요. 무덤을 파게 만들고 총으로 다 쏴서 뒤에서 이 뒤통수 총을 쏴가지고 다 쓰러진 사람들을 그냥 다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한순간에 이제 팔려가는 겁니다. 성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그 야지디족이에요. 너무나 그 전 세계적으로 한 70만 명 정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흩어졌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ISIS에 의한 최고의 피해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건 어떤 기회냐면 이 책을 읽고 났습니다. 나디아 무라드라고, 무라드, 예. 야지디의 소녀인데, 네 번을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성노예로 네 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The Last Girl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그 일어났던 그 일을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리고 여성 인권, 그리고 이제 ISIS에 대한 대항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2019년에 공동 수상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의 의사였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야시디 난민이 누군가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고, 한번 제가 이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제목이 The Last Girl이냐면 나 같은 불행을 당한 사람이 나로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아, 이 책을 읽었는데 한번 손에 딱 쥐고 중간에 딱 한번 브레이크를 하고 끝까지 읽었어요. 읽어 내려가면서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안 하고 3일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ISIS의 정말 못된 것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야시디족을 좀 도와달라. 난민이 지금 토론토에도 와 있다. 캐나다 정부가 일정의 코타를 이제 허락을 해서 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몇 가정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조각난 삶이었습니다. 2014년 8월 이후에 그들은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납치되어서 성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2014년 8월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2014년 8월 이후에 그 당했던 사망, 납치, 성노예, 이것이 지금도 계속 꿈에서 악몽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쿠르드 자치 지역의 야시디 난민 캠프에 있다가 그 중에 이제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나라로 레퓨지로 가게 돼서 이제 토론토에도 일정 코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집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들의 삶은 조각나 있어요. 일부는 옛날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일부는 지금도 레퓨지 캠프에 있는 친지들을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토론토에서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제 그 오른쪽에 앉아 모자, 까만 모자 쓰고 있는 청년은 야시디 말로 저를 통역해 주는 사람이었고, 제 이제 왼쪽에 앉아 있는 커플을 지금 커플이고 애가 둘인데, 저게 둘째 아이고 큰 아이는 지금 바닥에 누워 있어요. 사진이 안 나오는데 한 4살쯤 된 아이입니다. 제가 보고 아니 이 집은 남자가 죽지 않았네 라고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럽니다. 내가 안 죽은 이유는 ISIS가 우리 마을에 쳐들어왔을 때 내가 그때 출장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우리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들 하나, 그리고 쟤는 이제 그 다음에 난 애고요. 저 지금 무릎에 앉아있는 애는, 무릎 사이에 앉아있는 애는 아내하고 큰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for sale 사인이 올라오더래요. for sale. 아내와 함께 딸려오는 아들을 판다고 나오는데 한 1만 달러 정도의 돈으로 세 사람의 브로커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내를 다시 사온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이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제 손에 지금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Last Girl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혹시 이제 이 책의 가운데 보면 사진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사진 나와 있는 사람들을 압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래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나디아 무라드가 내 사촌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 사람들을 안다고 하니까 야, 속으로 제가 좁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 야시디 난민들을 이제 돕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집에 또 가고 또 그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사실 예배는 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냥 우리가 도와주러 왔으니까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의 있게 앉아 있는 겁니다. 축구도 같이 하고, 여기 빨간 옷 입고 있는 청년이 이제 그 야시디족이고, 저 뒤에 또 맨 이제 사진으로 보면 오른쪽이죠. 뒤에 키 큰 청년이 이때 야시디 청년이에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축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BBS에 또 초청을 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사이에 끼어서 한 13명이 2019년 여름에 BBS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우리 성도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뒤에 스위밍풀을 오픈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카나디안 뭐 코리안 카나디안 집에 와서 좋은 집에 뒤뜰에 수영장 있는 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걸 누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처음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서서히 그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고 놀라운 것은 BBS를 통해서 아이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을 했고요. 벌써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야즈디 사역을 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야즈디 팀이 제가 봐도 참 감동스러워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꼭 그 가정들을 이제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어떻게 사는지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았는데 그냥 조건 없이 가서 그들을 돕고 생필품을 갖다 주고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거죠.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요즘처럼 이 COVID-19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가서 그들을 만나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교회 우리 교회 오는 것을 이제 와서 여름 성경학교 오는 걸 허락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참 저는 이 사역에 지난 2년 동안 삶을 헌신한 우리 교회의 그 그룹이 있어요. 정말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박수를 정말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좀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의 전 교인이 이렇게 살아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만 한눈을 팔고 조금만 느슨하게 만들면 우리의 어떤 생각을 느슨하게 만들면 우리는 항상 다시 옛 모습, 원위치, 디폴트로 돌아가요. 우리의 교회 가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선교적 교회로 가지를 않고 선교적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자녀들이 훈련 받고 내가 따뜻한 펠로십 안에 있고 이런 그런 나를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자꾸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오늘날 성도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뉴저지 초대교회에 또 귀한 컨퍼런스를 허락하셔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제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